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고함해. 이 말씀만큼은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약 3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수르광야와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가까이에 왔을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직전입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방문합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고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3장과 4장에서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라는 사실과 또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오늘 18장에서 다시 그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디안의 한 제사장이라 말하지 않고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a priest라고 하지 않고 the priest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면 미디안에서 으뜸 가는 제사장, 아마 대제사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곧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열 가지 전무후무한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 군사들을 모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극적으로 출애굽했다는 소식, 그것은 당시 무역 상인들을 통해서 인근 모든 나라에 전해졌을 겁니다. 센세이셔널한 뉴스거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는 바로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날 때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간에 아니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면 그때 만나자고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이어서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의미를 밝힙니다. 3절을 보시면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게르솜이라는 단어 그 의미 자체는 거기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요약한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그네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모세는 또한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나그네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바로의 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물론 모세가 두 아들에게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에는 두 아들에 대한 아비의 뜻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지상에서 나그네로 살아라. 너는 너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5절 6절을 보면 이드로는 자신이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모세에게 알리고, 모세는 장인이 오고 계시다 하는 전가를 듣자 6, 7절을 보시면 나가서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춥니다. 세상의 관행에 따르면 한 나라의 통치자는, 최고 통치자는 손님이 오면 나가지 않고 자신의 관저에서 기다립니다. 지금 모세는 인구 200만 명이 넘는 대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동 지역에서 천하무적인 최강국 애굽의 바로 왕을 무려 10차례의 기적을 통해서 패배시킨 바가 있습니다. 당시 중동과 그 인근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통치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장막 밖으로 나가서 장인을 맞고 장인을 뵙자 엎드려서 절합니다. 장인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입 맞추고 장막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장인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맞은 겁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사위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장인을 육적인 사랑으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장인을 장막으로 모시고 들어가자 무엇을 했는가?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 장인에게 고했습니다. 왜? 장인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장인의 육신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장인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얘기를 했을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을 겁니다. 특별히 흑암의 재앙과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신 재앙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킨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것을 모두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 막강한 아말렉 족속이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파하게 하셨는지도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해주자 이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첫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이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 다른 모든 잡신들보다 위대한 신이다. 그 얘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 오늘날 우리들과는 달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는 얘기는 이제 나는 믿는다 하는 말입니다. 둘째, 이드로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기쁨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9절을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한결같이 대단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셋째, 이드로는 믿고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그 다음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찬양한 후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12절을 보면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의 표현으로서 동물을 통째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린 후 화목제의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특별히 아론과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례를 받은 후 기존 성도들과 주의 만찬을 같이 한 겁니다. 친교 식사를 같이 한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놀라운 사건인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 미디안 족속 평민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그 신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이 평생 섬겨오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만 우리는 한 가지 교훈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가족 전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오늘 설교 제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고함에 가족 교훈에 관한 전도에 관한 교훈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했다는 것. 두 번째 부분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고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방인 제사장인 장인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했는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야기해도 시드맥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장인도 자신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사람답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답게 행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이기에 얼마든지 수행원을 내보내서 장인을 모셔드리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총수로서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지만은 급히 꺼야 하는 발등의 불도 많이 있지만은 몸이 심히 피곤했지만은 내일 보자, 주말에 보자, 다음 주에 보자 하지 않았습니다. 곧 나갔습니다. 친히 나가서 장인을 영접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하고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다른 할 일이 없는 사람이냥 장인이 가장 귀한 분이냥 장인을 영접했습니다. 왜? 물론 장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인을 진정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장인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친하게 지냈던 한 크리스천 교수의 모습이 자동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는 아내가 장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종종 학과에 모임이 있다는 핑계로 내일까지 논문을 써야 한다는 핑계로 식사 시간에 맞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대단히 슬프게 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장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당연히 장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처갓집 명절 모임에도 종종 바쁘다는 핑계로 빠졌습니다. 당연히 같은 나이 또래 믿지 않는 사촌 동서들에게도 직접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전 지금 제 친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장인과 장모님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불교 신자인 장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무신론자인 장인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날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하고 계십니까? 이들을 만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친척들부터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내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친척부터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내가 확장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족과 친척보다는 차라리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다. 그러기에 아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할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의상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마이동풍인 것이 정상입니다. 이거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철학을 깊이 공부했어도 아무리 돌을 열심히 닦았어도 아무리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았어도 기독교의 진리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진리는 머리로 깨달을 때 마음으로 믿을 수 있지만은 기독교의 진리는 마음으로 믿을 때 비로소 머리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영의 눈과 귀가 열리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고 교만한 생각이 겸손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물론 누가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믿으면 그 사람과 같이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최소한 물리치지 않습니다. 누구를 진정 사랑할 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제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장인, 장모, 믿지 않는 친척, 진정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사 제껴놓고 그 친척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지를 드려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지만은 실제로 그 성령님의 강권에 순종해서 행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 때, 생신 때, 기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아니면은 온갖 핑계를 만들어서 친척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찾아가고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시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전도 목적으로 재조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계획과 야망과 포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자신을 부인한다 하는 말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기회를 희생하고 그 때문에 일어나는 각종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십자가를 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한 번 하는 건 쉽지만 두 번 하는 건 쉽지만 열 번, 이십 번, 삼십 번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더 이상 자아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과격한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대가가 없는 테디베어 사랑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그런 사랑 교회에서 떠들지 말자. 떠들지 말자.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은 과격한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 과격한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은 마음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였던 나쁜 감정들도 말끔히 씻기게 되어 있습니다. 냉랭한 관계들, 따뜻한 관계들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뿌리를 내릴 토양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됩니다. 상대방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상대방의 행길과 같은 마음이 기경돼야 됩니다. 자갈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옥토로 바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친척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세로부터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모세가 장인을 맡듯이 여러분 친척들을 그렇게 맡고 계십니까? 모세는 이방인 제사장 장인을 사랑으로 경외함으로 맞은 후 상호 안부를 물은 후 무엇을 했는가? 곧장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는 가장 중요했고 가장 흥미진진했고 가장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이론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들은 이야기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 경험으로 확실히 아는 것, 맹세하며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자신이 당한 수많은 고난과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고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 자신들이 직접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 그것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집으로 초대했을 때 아니면은 초대받아 가셨을 때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서로 안부를 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건강과 자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팀과 날씨와 국내 경제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은 그곳에 왜 가셨고 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했다면은 어떤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들 늘 주님에게 눈을 고정하고 살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 때문에 자동적으로 세상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가 끝나고 맙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에 눈을 늘 주님에게 고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늘 자신을 수정하면서 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자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우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모든 것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객관적인 구원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메시지는 이런 객관적인 구원의 진리에 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구원의 진리들 성령의 역사로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잘 알고 있는 가족, 친구, 친척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 그 때문에 나와 나의 삶에 일어난 천지개벽의 변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척과 친구들은 과거의 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나와 똑같다면 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변화들, 이들이 객관적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1997년에 체험한 겁니다. 주님을 만난 후 삶의 목표와 방향과 초점이 180도로 변화되고 성품이 과격하게 변화되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완전히 변화됐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너 돌았냐? 부산에 사는 교수, 대구에 사는 교수 친구들로 실제로 차 타고 올라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믿지 않는 친척을 전도하기 원한다면 내가 출애굽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해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나를 잘 아는 친구와 친척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과격한 변화의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예전 애굽에서 세상에서 종 노릇하며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던 삶에서 자유하는 삶을 보여 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유행을 따라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가나안의 눈을 고정하고 일편단심으로 묵묵히 단순한 삶 사는 것을 말해 줘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말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 딸딸딸 외워갖고 전하는 것과는 180도로 다른 전도 방법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른 종교를 믿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어도 이해할 재주가 없습니다. 먼저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준행함으로써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평생 이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반드시 진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직접 만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쫙 줄여서 얘기하면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사랑으로 정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하는 겁니다. 균형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때, 하나가 없을 때 복음의 씨가 맥히지를 않습니다. 진리 물론 전해야 됩니다. 사랑 없이 전할 때 먹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을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앞뒤 문맥을 보시면은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모세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난데없이 장인이 방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는 이 미디안 제사장의 개종 이야기를 이 한가운데 기록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뜻을 이루게 하셨는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먼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들이 나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뜻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미디안 제사장은 모세의 친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첩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철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두라를 얻었다고. 그두라를 얻어갖고 애를 둘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여기 미디안 족속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매촌 관계에 있는가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레위가 있고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모세와 아론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나이가 얼만큼 됐는지 모르지만은 약 8촌 관계에 있는 친척입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자신의 먼 친척, 그러나 약속의 라인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친척,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은 우리의 먼 친척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6촌, 8촌,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6촌, 8촌 다 따졌습니다.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오늘날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4촌만 넘어가면은 이건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수많은 가족을 주셨는가? 그 이전에 왜 우리에게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가족들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부모, 형제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부모의 형제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서 이들이 지금 상태에 있다가는 지옥 안방으로 간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다, 나는 정통이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진리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하나 잣대에 올려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누구 한 명도 전도하는 것 보지를 못합니다. 누가 전도하는가 정통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허술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부지런히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미국에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만은 몇몇 교단들을 보면은 계속 정통을 주장합니다. 다른 목사를 만나면은 아래 위를 쭉 훑어보면서 어느 신학교 나왔냐, 무슨 교단이냐 묻습니다. 물론 입에서 나오는 얘기 대부분은 올바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거 변증법. 몰몬 교도를 만나갖고 내가 작사를 냈다.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갖고 내가 죽사발을 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그들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을 작사를 내갖고 그 사람 구원할 재주가 없습니다. 교리로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 너무나도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얼마든지 남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존 교단에서 자란 분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듣고 자란 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했고, 실제로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 교회로 데려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해갖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러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 그때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믿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대로 살다가는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고 직장이 날아가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그런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전도에 관한 많은 진리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이 상황에서, 저 진리는 저 상황에서 진리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 전도에 관한 진리,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서로를 잘 알아요.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앵무새처럼 사형리를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척, 가족 전도의 어려움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벌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한 사건,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타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나의 삶을 알 재주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밖에 없을 때 내 삶으로 증거할 재주가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를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를 디스카운트 다 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삶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장발장 이야기, 제가 로마서 전체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를 했지만은 그 수많은 설교보다 여러분에게 하나 권면해 드리는 것은 장발장 영화 한번 보시라 하는 겁니다. 장발장 영화 한번 보시면은 장발장이 그 중노동 수용소에서 17년인가 그렇게 지내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장발장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교리를 떠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밤에 문을 두들겼을 때 한 캐도릭 신부가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자기 험악한 모습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커밍 해서 가장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좋은 침대에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폭신한 침대에서 자게 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장발장이 악한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갖고 밤에 악몽에서 깨어나서 밑에 내려와서 저녁 먹었을 때 봤던 그 은수저들 이것에 탐이 나서 몰래 훔쳐갖고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노 신부가 깨서 내려오자 그를 머리를 쳐서 실신시키고 도망갑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순찰하는 경관들에게 잡혀서 신부 집으로 왔을 때 신부가 더 큰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장발장 멱살을 붙잡고 야단을 칩니다. 너 왜 이거 말고 여기 있는 잔까지 가져가라 그러는데 그것은 가져가지 않고 이것만 가져가냐고. 그러면서 경찰들한테 놓아주라고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을 기억하라. 장발장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박혀갖고 그러나 이미 캐도릭 신부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마음밭이 행길과 같은 것이 다 기경되고 자갈과 가시덤불이 제거되었기에 그 말씀이 가슴판에 잘 심겨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잘 맺어갖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친척을 전도하기 원한다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들 수많은 것을 자랑하는데 방언을 자랑하고 천사와 같은 말을 자랑하고 다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 나는 아볼로포다, 바울포다, 몸파다 하고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다 있어야 되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말을 하기 바로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진리를 희미하게 보고 그나마 부분적으로 본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겸손합니다. 우리 겸손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통이다 아니다 그것만 매일 따지고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전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 너무나도 단순한 교훈이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기에 주님께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주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고함에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뜻을 기억하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 가족서부터 친척서부터 복음을 전하되 먼저 그들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은 많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